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3월 24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최근에 한국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는 학창시절이나 과거의 상습적인 폭력 전력이 밝혀지면서 또는 대중들에게는 철저히 숨기고 있던 나쁜 인성이 들통나서 아예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평소에 굉장히 바른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드러나서 출연 작품에서 하차를 당하는 등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워낙 발달한 시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숨기고 살 수가 없는 시대다.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한국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이게 또 점점 보편적인 상식이 돼가고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은 현상인 것 같죠. 나중에 연예인이나 슈퍼스타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어린 시절부터 최선을 다해서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북한은 대신 뉴스체크 코너로 함께합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한국에 불고 있는 영화 재개봉 열풍에 대해 흥미롭게 알아보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정보 전해드리는 소확행 뉴스 코너도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영국의 얼굴 없는 낙서 미술가 뱅크시가 그린 그림이 사상 최고가인 1978만 달러에 팔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뱅크시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영국 사우샘프턴 종합병원에 기증한 그림 게임 체인저가 세계적인 경매업체 크리스티 경매에서 1978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크리스티는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사우샘프턴 종합병원의 직원과 환자의 복지를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쓰일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25만 명분이 24일 오전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한국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으로 이날 오전 7시 19분께 UPS 화물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돼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에 사용됩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여론조사기관 미국 갤럽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북한 핵개발을 중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사이버 테러리즘을 중대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이란의 핵개발,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실업자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4일 통계청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9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2.3%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1천 명 늘어 135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2월 고용동향 요약 보고에서 60세 이상 50대를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딴 총격 참사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의 킹 슈퍼스 식료품점에서 현지시간 22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타임스, USA Today 등 미국 언론은 이날 미국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규모 총격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NN 방송은 애틀란타에 이어 발생한 콜로라도 참사가 충격 규제 입법에 관한 논쟁을 부를 것 같다며 지난 7일 동안 큰 규모의 총격 사건이 최소 7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23일 복수의 인사를 인용한 보도를 통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며 그 시점이 일요일인 21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번처럼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진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요약 보고에서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 23일에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지금 북한은 코너로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뉴스체크로 대신 인사를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당국이요.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여 만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는 또 처음이거든요. 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신 보도가 나온 직후에 한국 정부 당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북한 서부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를 했고 이들 미사일은 단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미 당국을 통해 공식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네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를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처럼 외국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늘 이렇게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보도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또 침묵한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나라의 당국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북한이 지난 21일 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한미군 당국이 파악은 했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한국군 관계자의 경우는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군의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의 경우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공개한 바 있다면서 군의 또 기밀 유지를 위해서 공개를 안 한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어쨌든 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공식 발표는 아니고 그 고위 당국자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한국의 경우는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은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23일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활동을 인지하고 있고
네.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 네. 이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북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좀 일반적인 발언만 했습니다.
네, 뭐 일단 한미 당국은 큰일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북한은 어쨌든 11개월 만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잖아요. 의도가 뭘까요?
일단 이 북한이 미사일을 네. 발사한 시점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지난 18일에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사흘 뒤에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경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좀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랬었죠.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네.
그리고 지난 13일에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지만
네.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또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한 건데
미사일로 화답을 했네요.
네. 이에 앞서서 네. 이제 그 16일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을 하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 한마디 충고하겠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서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 좋을
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18일에는 미국과 협상을 주도해왔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이 대화 제의를 했는데 이를 겨냥한 저강도 무력 시에 나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강도로 시작은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무력 시위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북부 네. 사령관으로 있는 글렌 벤 허크 사령관이
예.
16일 서면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네.
ICBM을 개선하기 위한 비행 시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데일리 NK 군 내부 고위 소식통을 통해 북한군 상황이 좀 전해졌는데 지난 16일에 북한 최고사령부에서
예.
이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북한 전략군에 3개월치 전시 연료를 공급하라.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하라.
예.
이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시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3개월치 연료를 공급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소식통은 북한 전략군에서 지금 모든 기동 및 발사체에 대해서 전시 체계로 유지를 하면서 훈련이 진행 중이고 어느 때든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발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 부대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군 내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행보를 좀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미국 당국자가요. 그 언론을 통해서
네.
지금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말에
네.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그 출범 두 달 만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이 대북 정책을 보고
네.
무력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은 그 주말에 있었던 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예.
대화의 문을 닫는 건 아니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북한이 만약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나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이 이렇게 수위를 높일 경우 북미 관계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초반부터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챙겨드렸네요. 자,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데뷔한 지 오래된 걸그룹이 또 최근 한국에서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2011년, 10년 전에 데뷔를 했는데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한 유튜버가 또 이 그룹 관련 댓글들을 소개한 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돌풍이 시작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랫동안 버텨왔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하자 하고 있었는데 이런 호재가 터지면서 제2의 인생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2017년 발표곡 롤린 들어보시죠. 한국 군대에서 최고 인기의 노래랍니다. Brave girls, you ready? 나를 잊지 못해, baby.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우리 방송 때 아주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한국에서는요, 옛날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인기 영화들을 재개봉하는 게 하나의 현상처럼 떠오르고 있죠.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들은 천만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 천만 관객 시대를 이끈 영화들인데요. 자, 그중에서 태극기 휘날리며가 최근에 재개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려 17년 전. 네. 2004년에 제작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때 영화관에서 예. 이 작품을 봤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장동건, 예. 원빈, 최민식, 뭐 고 이은주 씨 등 최고 스타들이 출연을 했었고 원빈 씨의 정말 네. 이쁜 미소년의 모습 이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장동건 씨가 너무 멋있게 나와요. 또 맞아요. 최민식 씨도 아주 진짜 카리스마 넘치게 연기를 해주는데 이 영화가 3월 17일에 재개봉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는 강재규 감독이 참 오랜만에 관객과의 대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군요. 눈물을 또 글썽이기도 하셨는데
네.
이 영화가 이제 6.25 전쟁을 배경으로 엇갈린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또 희생당하는 가족사를 그린 그 드라마틱한 네. 영화거든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고 실미도에 이어서 뭐 순서로는 조금 늦게 네. 개봉했기 때문에 역대 두 번째가 됐지만 꽤 오랫동안
네.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유지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자, 근데 최근에 재개봉 같은 경우는요. 옛날 영화 그대로 그냥 하진 않고 뭔가 현대의 기술을 가미해서 재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재개봉을 하는 예. 그런 그 상황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네. 대개는 옛날 좀 오래된 영화들 같은 경우는 전부 영어로 리마스터링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화질도 보정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은
예.
더 부드럽게 다듬는 그런 네.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화질이 한 10배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훨씬 예. 생생한 화면으로 이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근데 한때는 이 강재규 감독 같은 경우가 뭐 지금이야 뭐 대세 감독하면 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인데
예.
그만큼 또 유명하고 실력을 인정받았던 감독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굉장히 오랜만에 대중 앞에 나선 거잖아요. 뭐 눈물도 흘렸다고
예.
하셨는데 정말
글썽글썽 네,
감개무량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감독이 자기 재개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예.
소감을 이제 아유 뭐 그 시절로 푹 빠져서 볼 수 있어서 눈물이 많이
네.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진정한 한국형 블록버스터였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앞에 실미도가 개봉을 했지만 실미도 같은 경우는 규모 면에서 이 태극기 휘날리며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네.
뭐 엑스트라들의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사용된 폭약들이라든가
네.
전쟁 씬의 재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말 당시의 규모로서는 최고 규모의 그런 활극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솔직히 강재우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할리우드 같은 영화를 못 만들까? 할리우드 콤플렉스를 이기는 게 숙제였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지 않나. 우리도 할리우드 영화에 특히 전쟁 영화들 굉장히 규모가 큰 영화들 많잖아요. 네. 그런 영화들처럼 자랑할 만한 전쟁 영화는 하나 갖게 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드라마는 서서히 한류 열풍 같은 것도 일으키고 있긴 했지만 사실 영화는 할리우드에 대한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었고 요즘처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네요.
맞아요. 특히 강재휘 네. 감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한국형 이야기의 예.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그런 감독이고요. 뭐 가령 뭐 쉬리 같은 영화도 예. 이 강재휘 감독이었고 은행나무 침대 같은 것도 강재휘 감독이었고
예.
그래서 영화사에 큰 어떤 족적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강재휘 감독 같은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고민을 했는지
네.
예,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인기와 화제성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도 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사실 뭐 전쟁 영화 보통 선악구도가 선명하고 결말이 뻔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뭔가 전쟁으로 고통 겪는 가족의 모습이 정말 생생히 그려져서 뭐 약간 내 가족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감정이입하면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이 이야기를 구상하고 예. 만들기 위해서 강재휘 감독이 당시의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필름을 정말 네. 많이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 자료들 보면서 울 정도로 몰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전쟁이요.
예.
이제 명분은 뭐 다들 그럴듯하게 생각을 하고 편이 나뉘게 되지만 특히나 한국전쟁은 어느 쪽 편에 섰는가라고 하는 것만 네. 가지고 적과 나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 뭐 밀고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완전히 네. 밀려 내려왔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특히나 민간인들은
네.
적이다, 아군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재휘 감독이 한과 아픔을 담아야 되겠다고 해서 약속을 네. 하고 그려냈다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어느 편에 섰다기보다
네.
우리 모두가 전쟁 때문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특히 마지막에 이 노 배우가 정말 노인의 추대한 그런 얼굴로 나와서
네.
형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자리에 가서 형에게 얘기를 하는 네. 장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울렸던 장면입니다.
맞아요.
뭐 일부는 뭐 심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심파적이죠?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맞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이산가족이 됐고 전쟁을 겪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가슴 아파하고 공감했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 영화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아무래도 세대가 지나면서 전쟁의 아픔을 좀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더 화제가 됐으면 하는데 또 이 영화가요. 강력하고 실감나는 전투 장면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때 당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야,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전쟁 씬을 만들어내는구나. 네. 감독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만큼 예. 엄청난 그 전쟁 장면을 갖다가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물량을 쏟아부어서 예. 굉장히 그 강렬한 그런 전쟁 씬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네. 감독도 이제 촬영을 아주 클로즈업으로 많이
예, 예.
땄거든요. 그거는 배우들의 그 전쟁 안에서의 그 눈빛이나 네. 표정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사랑받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그때 당시 지금 기술에 비하면 몸으로 다 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 폭약들을 예. 뚫고 온몸으로 해내가지고 위험한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강재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7년 만에 다시 보니까 그때
네.
정말 우리가 무모했구나 이런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그만큼 선진적인 영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최근에 이 태극기 휘날리며도 이렇게 고화질로 재개봉을 하는데 엽기적인 그녀 4K 리마스터링 감독판도 20년 만에 재개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들어보면은 재개봉 영화의 시대가 다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솔직히 재개봉 예. 영화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사회자 같은 경우는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재개봉 영화라고 예. 하면은 변두리의 허름한 극장에서 뭐 1,000원 정도 내면은 예.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세 편도 볼 수 있고 네 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재개봉관들의 특징이 보면 화면에 막 비가 내려요. 그리고 중간에 네 흥미진진한 순간에 필름이 뚝 끊겨요. 그러면 영사기사님께 막 예 야유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 아저씨 일어나가지고 막 항의를 하면은 스크린에 그 아저씨 그림자가 네 막 보이고 또 중간이 뭉텅 잘려먹고 다시 영화가 시작되면 환호성도 나오지만 아쉬운 탄식, 아, 이 중요한 네 장면을 놓쳤다 이러는 그러던 영화가 재개봉 영화에 대한 추억인데 네 최근 재개봉 영화가는 180도 다르다니까요. 아까도 잠깐 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최신 기술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화질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관극 경험이 되는 거죠.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예전에 재개봉관 사실 막차를 탔던 세대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재개봉관은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체인형 영화 그 관들이 생기면서 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막 재개봉관이라고 하면 좀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단관 개봉 그러니까 아, 한 극장에서 네 자기 돈으로 유명한 영화를 사서 우리 극장에만 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자본력이나 시설이나 인지도나 이런 데 밀리면 좋은 영화를 걸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차라리 이미 한물 간 영화를 거는 것이 오히려 장사는 더 잘 될 수가 있고 네 그런 영화는 너무너무 싸죠. 그래서 두 편, 세 편을 함께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영화관이 재개봉관인데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시절에 네 학생 주임 선생님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좀 19금 영화 네 이런 것도 좀 봤고
네
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대학 시절에는요 2,000원만 딱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면 1,000원으로 네 극장 그다음에 1,000원 가지고 라면이랑 주전부리 사 먹으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천국이었던 곳인데요. 이 재개봉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의 재개봉과 예전의 재개봉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예,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재개봉 영화들은 대개 거장의 대표작이라든가 네 시대를 풍미한 역작들을 리마스터링, 그러니까 네 새롭게 그 복원을 해가지고 재개봉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첫 상영 때 그 당대의 경험을 강력히 추억하고 있는 골수 팬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벤트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환경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음악 영화라면 싱얼롱 같은 그런 상영을 해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네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재미들을 이제 선사하지 않으면 그쵸 재개봉을 하는데 굳이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벤트를 즐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개봉 문화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네, 한번 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한번 재개봉 영화를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자 근데 최근에 또 홍콩의 거장 영화 감독이죠. 왕가위 감독의 영화들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판타지 블록버스터죠.
예.
반지의 제왕 3부작 이런 것들이 재개봉됐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런 경우들이겠네요.
저는 그래서 예 지금 꼭 이 왕가위 감독의 재개봉은 또 한번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독이 그때 당시에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걸 다 구현해 놓고 있어요.
뭔가 많이 좀 달라 보이겠네요. 영화가.
그렇죠. 감독이 네 더 좋아하는 그런 그 영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 그때 시절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대단하다.
깜짝 놀랄 거예요.
뭐 그런
그리고 또
예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지금 IMAX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는데 저는 이거 꼭 봐야지라고 생각했다 놓쳤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전투신이나 또 그 마법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신들을 IMAX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뭐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재개봉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재개봉 영화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도 크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아예 신작과 흥행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예전 영화들이 또 줄줄이 재개봉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 재개봉의 흐름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예
예전에 개봉을 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이거 정말 재밌었어. 나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라라랜드.
유명하죠. 예 또
재개봉해가지고 굉장히 예 사랑받았고요. 그리고 샘 멘더스의 1917. 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기생충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다시 개봉을 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 비긴 어게인은요, 뭐 한국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죠.
그렇죠.
솔직히 영화관은요, 신작이 너무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흥행 가능성이 예. 높은 작품은 시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게 개봉해도 돈 벌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아예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좀 들어가서 한번 상영해 볼까 하는 그런 독립 영화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네. 극장에 더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재개봉 영화는 오히려 예.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실제로 이 재개봉 영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영화관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사실은 뭐 영화적 체험이 꼭 영화관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재개봉 영화의 시대가 다시 온 건 이 영화관에서의 경험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네. 때는 그 스크린 자체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사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네. 자기 지인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시간을
먹고.
보내고 팝콘 먹고
네.
그리고 또 그 스크린을 앞에 두고 기다릴 때 뭐 앞에서 그 광고가 진행될 때 네. 그런 재미들
약간 설레임이
그렇죠
느껴지는
설레임
순간.
그리고 네. 이제 막 예, 영화가 시작될 때 그 깜깜해지는 네, 어둠 속에서
맞아요.
연인들끼리는 손도 잡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네. 모든 것들이 영화관에는 같이 있거든요. 굉장히 낭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OTT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세대가 됐고
네.
이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아졌지만 진짜 영화 보는 맛, 그 재미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재개봉 열풍은 과도기 시대의 영화관이 네.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의 영화 보기가 조금 더 원활해지는
네.
그런 때 영화관만에 가야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더더욱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느덧 코로나가 1년이 넘으면서 영화관 안 가본 지도 꽤 됐는데
예.
오늘은 재개봉 시대가 다시 온 한국의 극장가와 대중문화 이야기 흥미롭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재개봉 영화의 감동과 낭만을 다시 한번 맛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유미 씨는 2002년에 데뷔한 가수인데요. 이분도 늘 가수 본인 자체보다는 노래가 더 유명해서 약간 얼굴 없는 가수와 같은 시절을 오래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싱 어게인이라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재개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들처럼 유미 씨의 노래도 다시 불리면서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유미 씨의 히트곡이자 오랫동안 그녀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는 노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들어보시죠. 유미 씨의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소확행 뉴스. 양정아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확행 뉴스인가요?
네, 요즘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저절로 입맛이 되살아나는 게 느껴지던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바로 제철 음식 이럴 때 땡기는데요.
맞아요.
봄은 특히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만큼요. 봄에 나는 신선한 재료들로 만들어 먹는 음식들이 빼놓을 수 없는 별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 제철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긴 해요. 그래도 봄꽃들도 하나 둘 피고 오는데 막 개나리도 펴있고 하니까 정말 봄이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 봄 하면 또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나는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너무 기대되네요.
네, 오늘 먹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네. 봄 제철 음식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이 쑥은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알칼리성 식품이라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평소에도 좋아하는 식재료죠. 맞아요. 특히 부인병에 효과가 있고 몸이 찬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봄철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쑥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네. 평소에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쑥을 잘 고르는 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네. 잎이 부드럽고 향이 짙은 걸 골라야 한다고 하고요. 또 줄기가 널리 뻗어나가지 않는 것이 질기지 않고 먹기에 좋다고 합니다.
예.
쉬운 요리법도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저희가 한국에서는 쑥국을 네. 많이 끓여 먹잖아요.
예.
또 남은 쑥으로는 떡을 해서 쑥떡을 해먹기도 하고요.
맞아요.
쑥으로 하는 대표적인 봄 요리로는 도다리 쑥국이라고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봄철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쑥국을 끓여보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서 올 봄에는 꼭 쑥국 한번 먹어야겠네요. 자,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봄이 되면 이거, 냉이. 정말 꼭 찾아 먹게 되거든요. 냉이도 대표적인 봄철 채소죠?
네, 냉이도 빠지면 섭섭한 봄 제철 채소인데요.
네, 냉이만 들어도 봄 느낌이 나요.
네, 이 특유의 쌉쌀한 예. 맛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입맛을 돋궈줘서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냉이도 몸에 상당히 좋은 채소예요. 채소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A와 C는 물론이고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뭐가 많이 들었네요.
네. 또 철분이나 무기질 함량이 풍부해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 또 생리불순이나 출혈 환자에게 특히 좋다고 하네요. 여성들한테 좋은 음식일 네. 것 같아요. 이 냉이는 뿌리가 너무 굵거나 질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잎의 색이 짙은 녹색인 것과 잎과 줄기가 자그마한 것이 향이 진하고 좋습니다. 냉이는 평소에 주로 무쳐서 많이 드시죠? 또 한국에서는 주로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먹든 정말 맛있는 그런 채소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막 군침이 도네요. 이 냉이 된장찌개 한 입 떠먹으면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먹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아직 못 먹었거든요. 이것도 쑥국에 이어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냉이만큼 또 향이 좋은 채소 하나 더 있죠. 달래 아닌가요?
네, 봄에 나오는 제철 달래는 향긋함이 진해서 그야말로 봄의 향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달래의 향은 네.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두루두루 즐기는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래는 이른 봄에 들이나 논길에서 자라는데
예.
이 톡 쏘는 매운맛이 미각을 돋우죠. 달래는 맛과 향도 좋지만 역시 몸에도 좋은데요.
네.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해서 식욕부진이나 충곤증에 좋고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어 빈혈을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들에게 좋겠네요.
네, 이 달래는 알뿌리가 굵을수록 향기가 강하고 너무 커도 맛이 덜하기 때문에
네.
좀 적당한 크기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줄기가 마르지 않는 것을 네.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달래도 무침으로 주로 먹긴 하지만 특히 예. 봄에는 달래장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맞아요.
이 달래로 장을 만들어서 밥에 비벼 먹으면 그 맛이 또 일품입니다. 샐러드 재료로 쓰이거나 파스타
네.
같은 음식에도 쓰여서 다른 음식과 함께할 때 궁합이 좋은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막 저 침 넘어가는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봄에 나는 채소들은 대부분 다 향이 좋은 것 같은데 또 특유의 쓴맛도 대부분 있어서 입맛을 좀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대부분 쓴맛이 예. 좀 나는 것 같죠? 그중에서도 쓴맛이 강한 봄철 채소라고 한다면
네.
쓴박이도 빼놓을 수 없죠.
이름도 쓴박입니다.
네. 잎과 뿌리에 있는 네. 하얀 즙에 쓴맛이 있어서 쓴박이라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이 쓴박이는 열을 식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열이 날 때 이 채소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쓴박이의 쌉쌀한 맛은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적어서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고 하니 여름을 앞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 특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쓴박이는 또 입이 지나치게 크거나 거칠지 않은 게 좋다고 하고요.
네.
뿌리째 먹는 나물이라서 뿌리에 잔털이 적고 너무 굵지 않는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아, 하지만 쓴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요. 요리하기 전에 조금 우려낸 뒤에 조리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건강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엉 아닙니까?
네, 요즘 우엉을 드시는 네. 분, 우엉 뭐 차를 드시거나 뭐 이렇게 우엉을 많이 드시는 분들 많던데 이 우엉은 씹는 맛이 좋은 뿌리 채소로 역시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네. 권장이 됩니다. 이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이라는 그 성분이 예.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뇨작용에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또 식이섬유소는 정장작용과 배변을 촉진한 효과를 갖고 있어서 네. 다이어트에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우엉은 껍질에 흠이 없고 매끈한 것이 좋고요. 수염뿌리나 혹이 없는 것, 그리고 잘랐을 때 부드러운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봄 제철 음식 중에서 채소를 살펴봤는데 또 빼놓을 수 없죠. 해산물도 봄에 잡히는 게 맛이 아주 좋잖아요.
네. 봄에 먹는 건 다 네. 맛있는가 봐요.
그러게요.
이 봄의 제철인 네. 대표적인 해산물로는 쭈꾸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봄 쭈꾸미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알이 꽉 차 있거든요. 이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타우린이 풍부한 쭈꾸미를 섭취하면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서 맛있는 쭈꾸미를 고르는 법도 좀 알려드리면 다리가 짧고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고 하네요.
네.
또 먹물이 많이 남아있어서 색이 어두운 걸 고를수록 더 맛있는 쭈꾸미를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봄철 쭈꾸미도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취미로 이 쭈꾸미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또 군침이 계속 돌기 시작하는데 봄에 먹으면 더 맛있는 해산물 또 있을까요?
네, 국물 음식을 만들 때 시원한 맛을 담당하는 바지락도 원래 3월의 제철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2월과 4월 사이에 먹는 게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바지락에도 빈혈 예방에 좋은 철이 많이 함유가 됐다고 해요. 또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적어서 이 역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 바지락은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이 바지락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음식이 뭐니뭐니 해도 바지락 칼국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맛있겠네요.
네, 서해바다에 가면 특히 많이 네. 먹을 수 있는데 이 시원하고 깊은 바다향과 칼국수의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서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하는데 봄철 맞아서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봄철에 먹으면 더 좋은 제철 식재료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8분의 소확행 주시고 네,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도 좋은 생활정보 들었습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대답 관련된 표현 배워볼게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중국어로 고맙습니다는 시에시에 시에시에거든요. 쉽죠? 혹시 모르셨으면 외워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가 비에커치이고요. 메이시. 자, 이 두 개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시에시에 하면 고마워요 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메이시, 괜찮아요 가 되는 거죠. 자, 함께 외워두셨다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써보시길 바랄게요.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每天起床的第一件事情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3월 25일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함경도 지역은 오후와 밤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6도, 해산 영하 2도, 강계 0도, 신의주 청진 2도, 함흥 3도, 평양 5도, 개성 사리원 원산 6도, 해주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7도, 청진 10도, 신의주 11도, 해산 13도, 해주 14도, 강계 16도, 평양 개성 17도, 사리원 함흥 19도, 원산 2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6.2% 하락한 57.7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주춤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8% 하락한 1725.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4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2.1% 하락한 25.2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52.1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아직도 청년들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는 뉴질랜드의 한 중년 여성이요. 20대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밝혔다고 해요. 결혼한 지 25년이 된 평범한 주부라는 이 여성,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지금도 20대의 분위기와 미모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50대 중반을 훌쩍 넘겼다는데도 말이죠. 자, 그녀는 자신의 동안 외모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면서 다만 평소에 되도록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하고 설탕이 든 음식 멀리하고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수고한 자신에게 꼭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레드와인 한 잔이라고 하네요. 젊음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려는 노력을 한답니다. 다른 중년 여성들에게는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진짜 젊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는데요. 특히 자신의 정신적 나이가 50대 중반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게 보는 건 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라고도 했다네요. 자, 그러게요. 그 어떤 비법이나 돈 많이 들여 하는 시술 같은 것보다도요.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본인 스스로가 늘 젊고 활기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동안과 젊음 유지의 비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들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1977년에 데뷔를 하신 최백호 씨, 아니 님이나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백호님 역시 한국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가수 중 한 분이신데요. 여전히 방송 진행도 하시고 음악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최백호님이 2017년에 발표한 노래 바다 끝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